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보좌 앞에 나가 세상이 주는 안락함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허탄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리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할 것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죄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멋살아 열매내치고 웃은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꽃들은 뛰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사랑이 너무 크고 한이 없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종종 말씀보다 세상적인 기준과 내 생각이 먼저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바른 길로만 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개인적인 환란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처한 상황에 묶여 상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결심하고 페레스 산과 아일론 산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밑아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벌하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우리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정쩡하게 동거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쫓아내야 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에 가면은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그 땅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어쩌면 편하게 살아라. 그 말씀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르라고 불렀는데 다르지 않게 살면 뭐 부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했다는 얘기예요. 겉보기야 잘 되죠.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잘 되는 길과 방식을 그렇게 쫓아가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참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 얘기 한번 생각해보자고 또 이런 예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족속들은 유다 지파였죠. 시몬 지파한테 도움을 주겠습니다. 같이 가자. 산지에 올라가서는 연전연승했지만 골짜기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병거를 보고 물러났어요. 철병거가 두려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죠. 오늘 다시 요셉 가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가문이라 그랬을까요? 요셉 지파라 그러지 않고.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요셉 가문이라고 부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으려다가 그냥 이렇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딴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돌베개 자고 자다가 그곳을 돌베개 기름을 붓고 거길 베델, 루스를 자기 마음대로 베델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기 혼자만 불렀지 누가 베델이라고 알겠어요? 예. 네. 그곳을 지금 치러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곳을 어디 보면 수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어쨌건 요셉 가문이 치러 올라가는데 보면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뭐 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전이 보장된 싸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인간의 지략, 사람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곳을 좀 쉽게 점령하는 길이 없나? 마을에서 마침 한 사람 나오길래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조를 하죠. 우리가 이 성읍을 치는데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면 너와 내 가문, 가족, 그때 가족이라는 건 시족 단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살려주마.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알아내고 그걸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결과는 성진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그냥 믿음으로 싸우면 좋았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좀 쉽게 싸울 건가, 쉽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발견하고 이 사람 보상으로 살려주고,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살려줘서 딴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본인들을 입성하겠다고 한 것이죠. 얼핏 보면 뭐 여리고성에 라합이 하던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확연히 달라요. 여기는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런 말이 없어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창기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탐 온 두 사람을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이렇게 도왔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당신들 들어올 때 우리가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살렸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속했다는 것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시조 끌고 가서 루스라는 곳을 또 만듭니다. 아니 지금 이 요셉 지파들이 가서 점령하고자 하는 곳은 루스예요. 그 루스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그 일부를 빼내서 루스를 딴 데 또 짓게 헷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또 만들게 한다? 겉보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심각한 후환을 불러들이는 일이죠. 당장은 똑똑해 보이고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고 당장은 지혜롭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의 결과, 전쟁의 후유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루스를 정벌하러 갔어요. 루스를 정벌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또다시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 그렇습니다. 루스를 베델 되게 하기 위한 야곱의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는 마당에 루스를 인간적으로 점령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루스 안에 있던 일껏 가나안 족속들을 헷 족속에게 보내서 또 다른 루스를 그곳에 만들게 한다면 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목적은 어디로 간 거예요? 참고로 루스라는 이름은 구부러지다는 뜻이에요. 굴곡을 뜻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어쩌면 루스를 베델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을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부러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 네.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는 것. 가나안 전체가 루스와 같은 땅을, 가나안 전체를 베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러분 전리품이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십니다. 전쟁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전쟁은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껏 루스를 점령하고 일부가 다시 루스가 빠져나가서 또 다른 곳에 루스가 생긴다면 전쟁은 본질부터 훼손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 본질이 변질된 겁니다. 그이가 앞으로 두고두고 올 사석의 내용이 되겠죠. 계속 가나안 족속의 괴롭힘을 받는 일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교회도 이런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씀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기도하고 그런 고백하고 그런 헌금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 불러가지고 성의 비밀 루트를 알아낸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 같지만 잔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잔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더라면 시간은 더 걸리고 더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건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는 참된 전쟁 목적의 성취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싸우면 루스는 잠깐 모양을 피해서 단 곳으로 또 다른 곳에 루스가 태어나는 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럽니다. 소탐대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소탐대실의 길을 돌이켜서 겉보기는 어리석지만 겉보기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항상 손해보면 어떻게 바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건 여러분 계산이 끝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은 늘 자기 저울을 들고 다녀야 돼. 이 저울 가지고 하루 종일 재는 거예요.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손해가 더 커지나 안 커지나, 이게 이익이 더 나나 안 나나. 세상에 사는 원칙이나 기준 딱 하나입니다.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손해를 어떻게 하면 극소화할 것인가, 그게 삶의 모든 기준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그거밖에 머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손해를 극소화할 것인가. 그러니 눈금에 눈금자도 정확하지 않은 그 자기 저울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저울로 저울질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궁극적으로 안정이 없는 삶, 아니 평생 평안을 못 누리는 삶, 그게 불신의 삶이요, 믿음 없는 삶이요, 난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저울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사사건건 손익을 따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대적의 손에 내어주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인가? 내가 내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이익의 삶인가? 이익의 길인가? 이거 날마다 여러분들이 매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계산이 끝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죠.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조금 여유 있는 삶에 처하든지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조차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됩니다.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 너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뭐 잘 됐습니까? 늘 손해봤죠.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치고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맺은 열매는 환산이 됩니까? 바울 때문에 신앙을 결단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도대체? 조금 뭐 늦게 예수 믿으면 다 바울이래 지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인생이 실수가 시작이 되나? 그 작은 계산, 그 작은 선택. 아, 거쳐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에 뭐 부상자도 줄, 사상자도 줄였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불신이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도 더 소탐대실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다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죽는 날 뭐 사신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죽기 전에 죽어 사는 삶이에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먹이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이제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 땅에 살겠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다가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와 저기 저 이 단 지파가 그 저기 저 어디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거기서 우리 살겠다. 그럼 여기서 땅에 요단 동편에 땅을 줄 테니까 니들 형제들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건너가서 전쟁하고 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면 다시 니들 돌아와라.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심정에 한번 대보세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 이미 집이 있어요. 처자식들 거기다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형제들하고 싸우고 지금 목적이 뭐예요?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가는 게 전쟁의 목적이 되는 전쟁, 군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서 돌아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죽기 살기로 싸우는 쪽은 가나안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못 나간다. 다 죽여라.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두 손 들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는 데마다 못 쫓아내요. 그리고 전쟁은 죽겠다고 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살겠다고 하면 그건 죽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동족들이 강해진 뒤에는 그냥 노역을 시켰어. 같이 살기로 결심해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냥 부리기로 결심했어요. 사람 부리는 맛 괜찮습니다. 사람 부리는 거 재밌어요. 일 시키는 거 재밌습니다. 내 편해지는 길이에요. 다 돈 벌어 뭐 하는데 남 일 시키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편한 길입니까? 몸은 편하죠. 정신은 병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거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라고. 아랫사람 시켜 버릇하면은 인생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중요한 일에 몰두한다나? 아니, 중요한 일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시작된 전쟁인데 다 안 쫓아내면 전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승리 못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쫓아내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쫓아내라고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그 죄를 다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죄가 우리를 또다시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 어이없게 당하고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듣기 거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우니까 내가 눈을 하나 뽑든 손을 하나 자르든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마라. 이 얘기 들으면 등골이 서늘하고 식은 땀이 나야 마땅한데 대문대문 듣고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믿으니까. 천국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뭐 그 나중에 일이고 지금 세상 사는 사람대로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뭐. 그러니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못 오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못 살죠.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울 때 대충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뿌리를 남겨놓으면 결국은 여러분 뭐 우리를 다시 또 사로잡아 가겠죠. 31절, 32절, 이제 그게 뭐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버리는 싸움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제는 전부 다 못 쫓아내고 오히려 이 족속들 에브라임이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 틈에 끼어 사는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했더니 안 쫓아내더니 못 쫓아내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왜 그 어정쩡하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대세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안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쫓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 전문가들이야. 본인들은 여러분 광야 전전하면서 기껏 해봐야 뭐 양이나 좀 치고 무슨 뭐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무슨 거름을 주는지, 언제 뭐 잡초를 뽑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 시키고 이 사람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 왜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게 무모하고 어리석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정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하면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쓰는 게 낫지. 또 값싼 노동력인데 부역을 부과하면 돈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인력인데 그걸 왜 버리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제발 값싼 거 비지떡이다. 그건 뭐 품질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 도움받는 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도움이 아니잖아요.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쫓아낸단 말이에요. 못 쫓아내면 본인들이 쫓겨나요. 결국은 창세기 4장 7절 우리가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저기 가인 마음속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장을 보냈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네가 집에 들락날락할 때마다 너를 넘어지게 해서 죄가 결국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 죄를 내쫓아라. 그러고는 여러분 안 되니까 8절에 가서 그냥 바로 죽이는 기사가 나와요. 예?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뭐예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내어 쫓으라는데 그 죄와 엉거주춤 동거하다가 생긴 사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참 주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만지지도 말라, 생각도 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도 하지 말고 손에 쥐지도 말아라. 여러분 누구를 독살하겠다고 손에 독 묻히다가 자기가 먼저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한 자를 원수 갚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내버려 두지. 모든 세상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부터 해가지고 법의 원칙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당한 만큼 갚아주라. 이게 법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못 이긴다. 악으로 악을 싸우다가 내가 악에게 치고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악을 내가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참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걸 잘 압니다. 말이라도 한 마디 들으면 그게 뭐 됩니까? 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아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들여보내주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해결할게. 신앙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에요. 찾아오신 그분 우리가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나 대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이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줄줄이 지금 말이죠. 처음에 이게 유다 지파로 시작했다가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했다가 아셀, 납달리 지파들 줄줄이 이제 뭐 이게 그래서 못 쫓아내는 거는 일상이고 힘이 좀 생겨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처럼 되고만 것이죠. 그다음에는 심지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예. 그게 34절, 예, 35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납달리 저기 저 아모리 족속은 위에 보면 납달리 족속은 못 쫓아내다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는 형태가 조금 더 진전하더니 그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런 모양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마치 병이 깊어지듯이 전염병이 감염되듯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산지에 올라가 산지를 정벌 했어요. 그래서 본 얘기가 나오면은 뭐 갈렙 얘기도 나오고 뭐 온니엘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점령했어요. 근데 내려와서 철병거를 보고는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점령하고 아주 강성한 지역은 점령에 실패했어요. 점령하지 않고 본인들이 피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점령을 시작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빼줄 사람 빼주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못하고 점점 단념하는 폭이 이렇게 커지고 타협하는 영역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는 다음 지파로 가면은 이제는 아예 쫓아낼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밀려가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가나안 정벌에 관한 기사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허물어졌나? 우리 신앙은 어디서 빗나갔나?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았나? 그걸 한번 본인이 각자 여기에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나는 끝까지 내가 내어 쫓았나? 나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나? 아니면 나는 뭐, 아니, 언제든지 뭐, 이 정도 죄는 사람이 짓고 사는데 뭐,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다 허물어지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있나? 네. 그리고 나는 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 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완전히 곁을 다 내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한 번 손대고 나면 못 걷는 거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무슨 뭐 음란에 물들기 시작하면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든지 난 돌아올 수 있어. 자기 생각이지. 몸이 말을 듣습니까? 내 유혹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첫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누구나 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얘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1장에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이익의 길,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전쟁을 판단하기 시작하다가 전쟁 전체의 본질을 잊어버리거나 전쟁의 성격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가지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왜 전쟁하는데? 왜 이들을 너 쫓아야 되는데? 예. 자꾸 본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한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대.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 지파는 유대 지파 다음으로 사람이 많은 숫자입니다. 유대 지파는 7만 명 되고 단 지파는 6만 명 돼요. 그 다음으로는 5만, 4만, 3만 이런 수준인데, 가장 강력한 지파의 하나이지만 단 지파조차도 여러분 보니까 골짜기 내려오다가 쫓겨가지고 전부 산으로 다 쫓겨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쫓겨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므낫세 지파, 예, 이 이후로는 말이죠. 예, 그 이후로는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싸우겠다고 나갔다가 싸움 하나도 제대로 정벌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는 유대 지파도 이겼고 요셉 지파도 일부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힘이 좀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여러분들 적절한 공존이 된 거 아닙니까? 같이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모양이 평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까? 그런 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야합이라고 합니다. 야합. 연합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둘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건 여러분 연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야합은 이익과 손해가 일치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쫓겨나가는 게 이익이고 그들은 일시키는 게 이익이고, 그래서 적절한 이익이 서로 타협된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겠지만 누구랑 여러분들이 동업할 건데, 누구랑 같이 일할 건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인원할 건데, 여러분 이익관계, 손해관계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는 이익이 맞는다고 생각할 때 잠시 저울 눈금이 맞을 때만 같이 있다가 눈금이 어긋나면 금방 돌아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눈금이 서로 안 맞아서 돌아서고는 서로 배신했대. 뭘 서로 배신해요?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만난 건데. 결혼도 마찬가지죠. 뭐 서로 뭐 생각이 뭐 이익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결혼이 언제 오래 갑니까? 뭐 계산이 어긋나면 그냥 칼같이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고, 예. 이거는 해도 하나도 득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뜻 중심에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목적이고 연합하는 이유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늘 이해관계에 엇갈린 이해의 길을 따지고 손해의 길, 이익의 길을 따지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내가 기준이요 내가 예,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는 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일이 다 꼬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결론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소탐대실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계산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계산만 해도 머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간편하겠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말이 무슨 뭐 손해인가 이긴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뭔가,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불변의 기준, 변함이 없는 기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판단의 기준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면 남는 장사예요.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라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눈 안 뺀 사람 없고 손 자르고 온 사람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었으면 애꾸들 여기 몇 명은 앉아있을 텐데 아무도 애꾸 없잖아요. 저는 뺄 필요도 없어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보면은 아니 이제 쫓겨가는 입장이 됐다. 아니 정복 전쟁하라고 시작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흉물스러운 전쟁으로 모습을 바꿔놓고 말았다. 그래서 쫓겨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기가 차를 누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단 족속이 산적이 산지로 몰려가가지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려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기로 이 땅에 거주하기로 약세를 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연합할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나중에 점점 강해졌을 때도 결국은 적당히 서로 이제 뭐 노역하는 걸로 협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본인들이 경계를 정했어요.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바이부터 위쪽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다. 더 이상 내려오지 말아라. 이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쫓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쫓겨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는가 그걸 한번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탐내고 그걸 욕심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져도 그건 자랑거리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는 인생에 딱 두 가지 자랑 가지고 살았습니다. 딱 두 가지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뭐를 자랑하라고 하는 걸 딱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게 두 개 제자도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지 자기 부인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개발서가 왜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왜 자기 개발에 그렇게 심취합니까? 왜 자기 성취에 목을 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해 가는 길이 어떻게 주님 따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데 십자가는 그냥 무슨 주렁주렁 훈장 달고 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기껏 치라 그랬더니 말이지 밑에다가 발통을 달아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어디 저 필리핀에서 뭐 행사하는데 보니까 십자가 무겁다고 그 밑에다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가더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랑한 딱 두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자랑거리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날마다 내가 죽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게 자랑이라는 건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그게 자랑 전부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 그게 내 자랑의 전부다. 왜? 주님께서 그래야 제자도 나를 따라오는 삶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죠. 우리는 세상 절반쯤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힘들면 또 주님 바라봤다가 주님 따라가는 거 힘들면 또 세상 봤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인생 끝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이라도 확실히 주님 따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산 버리십시오. 주님이 계산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때, 참 굶어 죽을 때가 되면 교회 연락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모든 부족감, 결핍감, 염려,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어딘가에서 선포하고 또 전파하는 우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상황들이 끊임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기에 주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쫓아내라고 하는 것 쫓아내지 못했다고 우리가 지배당하는 그런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쫓아내라고 하는 것들 과감히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쫓아내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를 쫓아내는데 여러분 목소리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고 더 큰 믿음이 없고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것 주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의 보상 바라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힘이면 충분합니다. 하여 우리의 좁은 저울 다 내다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우리 자신보다 더 엄밀하게 계산하시는 것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라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이 끝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속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위대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